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좋은 약을 먹는 것보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낫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걷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견줄 만큼 매일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유익한지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의학협회 저널에 실린 새로운 연구 결과를 통해서 걷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매일 7,000보를 걸으면요, 조기 사망 위험을 70%까지 줄일 수 있다는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38세에서 50세 성인 2,1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건데요. 이 연구는 2005년부터 10여 년간 추적을 하고 관찰해서 분석한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사망한 사람이 있는데요. 사인이 주로 암과 심혈관 질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참여자들 가운데 하루에 최소 7,000걸음, 7,000보를 걸었던 사람이 사망 가능성이 50에서 70%가 낮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사망 위험이 더 낮았습니다. 남성은 58%, 여성은 72%까지 차이가 난 것이죠. 최소 7,000보를 걸었던 사람에 한해서 말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 걷는 강도에서 사망 위험과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걷든 천천히 걷든 일단 하루에 7,000보 걷는 게 장수의 비결 중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 소셜미디어를 보면은요, 만보 걷기라는 해시태그가 있을 만큼 이 걷기의 유익함은 모두 아는 사실인데, 이번 결과에서는요, 만보를 걷는 것이 7,000보다 더 유익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 7월 뉴욕타임스가요, 하루 만보 걷기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미신과 같다는 보도를 했었는데요. 1964년 도쿄올림픽이 끝난 후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 업체가요, 이 만보계를 만들어서 홍보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과학자들도요, 만보의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됐네요. 7,000보의 효과에 대한 내용은 2019년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의 논문에도 실린 바 있었는데요. 이 논문에서도 7,500보 이상에서부터 그 효과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떠십니까? 혹시 하루 2시간을 걸어야 채울 수 있는 만보에 대한 부담이 있으셨다면 하루 7,000보에 도전해보시죠. 장마가 지나가면 더위도 한풀 꺾일 테니까요. 매일 걷기 어떠십니까? 성인 한 걸음이 한 80cm라고 하니까요. 7,000보면은 6km가 채 안 되네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의 각 분야 전문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전해드립니다. 또 BOA 이야기 미국사,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9월 두 번째 순서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대학을 떠나는 미국 남성. 미국의 남성들이 고등교육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연구그룹인 National Student Clearing House의 등록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서 21년 학년도 말에 여성은 대학생의 59.5%로 사상 최고치를, 남성은 40.5%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대학의 학생 수는 5년 전보다 150만 명 감소했으며 그중 남성이 71%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교육부에 따르면요, 미국에서는 6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65%의 여성이 2012년 4년제 대학을 시작해서 2018년 졸업장을 받는 반면 같은 기간에 남성의 59%가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National Student Clearing House의 연구센터 전무이사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두 명의 여성이 남성 한 명당 대학 학위를 취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남성들이 대학에 가지 않거나 중도에 그만두는 이유는 다양했는데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거나 가상통화 투자 등을 통해 고정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가 되려면 모를까 학교 밖에서 얻는 기회들이 더 유망할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더 이상 대학이 막대한 학비를 내고 다닐 만큼 매력적인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대학을 포기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2019년 봄에 비해 2021년 봄에 대학에 등록한 학생은 거의 70만 명 줄었으며 남성은 78%나 감소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여성들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자리를 포기하며 가계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자 다수의 젊은 남성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일터로 나섰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육이나 학문 등을 경멸하는 반지성주의 경향이 남성 청소년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점을 남성의 고등교육 이탈 현상의 원인으로도 꼽았는데요. 많은 남성들이 대학 학위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019년 기준 백인 남성의 대학 진학률은 40에서 70%로 같은 소득대의 백인 여성은 물론 흑인과 아시아, 히스패닉 등 다른 인종 남성보다 대체로 낮았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하와이아노. 하와이주는 태평양의 하와이 제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폴리네시아 민족의 땅으로 여왕이 다스린 왕국이었지만 사탕수수 상인과 군대를 앞세운 미국의 식민지가 됐고 1959년 8월 21일 미국의 50번째이자 마지막 주로 편입됐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3,700km 떨어져 있는 해외주이며 미국의 최남단 주인데요. 다만 법적으로는 괌 등과 달리 미국의 나머지 49개 주와 동등한 위치에 있으므로 가장 넓은 의미의 미국 본토에 해당합니다. 하와이섬, 마우이섬, 오아후섬, 카우아이섬, 몰로카이섬 등 주요 8개의 섬과 100개 이상의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와이는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모국어 언론이 번창했는데요. 이 호놀룰루 비숍 박물관의 디지털화 프로젝트와 온라인 뉴스 사이트를 통해 현대 독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통해 언어와 문화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호놀룰루의 언론사인 시빌비트는 4월부터 하와이 언어를 알고 있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사 한두 개를 매주 하와이 언어 섹션으로 인쇄하고 있는데요. 비숍 박물관에는 183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의 출판물을 보존하면서 한때 번성했던 하와이 언어 언론사의 100개 이상의 신문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컬렉션에는 1834년 마우에서 창간된 최초의 신문인 칼라마 하와이가 포함됐으며 이 프로젝트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과 세계 행사에 대한 창을 제공합니다. 하와이 제도는 지역 지도자들 간의 수년간의 갈등 끝에 1810년 카메하메하 1세에 의해서 통일됐는데요. 1820년대에 미국 선교사들이 문자를 만든 이후 통일 국가는 높은 문맹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들은 1893년에 하와이의 여왕 릴리우 오칼라니를 전복시켰고 1898년 하와이가 미국 영토로 병합되기 전에도 학교에서 언어를 억압했습니다. 전복된 지 1세기 후인 1993년에 미국 의회는 사과했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결의안에 서명했습니다. 하와이어는 1970년대 부활해서 영어와 함께 주의 두 번째 공식 언어가 됐는데요. 1980년대에는 유창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등장했었죠. 하와이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은 주 전체 인구 140만 명 중에 수천 명에 달하지만 교육이 새로워지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본 수준에서 하와이어를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언론사에 따르면 하와이어로 번역된 이야기 중 일부는 전기자동차 등 일반적인 관심 주제에 관한 것인데요. 이야기는 영어로 작성된 다음 하와이 대학교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번역됩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B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에게 많이 읽힌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이조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네, 미국 국무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연장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일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연방안보 측에 보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첫 연장인데요. 예년과 달리 만료일을 넘겨 해당 내용이 관보에 실리게 됐습니다.
네, 이번 연장이 역대 네 번째죠.
네, 그렇습니다. 연방 관보에 공개된 해당 공고문 초안은 국무부가 북한 여행을 통해 미국인들과 미 국적자들이 체포와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인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이에 따라 국무장관의 권한에 따라 해당 여행이 특별히 검증되지 않은 한 북한을 드나들거나 통과하는 모든 미국 여권의 효력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고 공고문을 적시했습니다. 또 이번 연장 조치의 효력은 연방광부에 공표된과 동시에 발생하며 국무장관이 연장 혹은 취소하지 않은 한 2022년 8월 31일에 만료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지난 2017년 9월 1일 시행된 이후 매년 연방광부에 공고문이 게시되는 형식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처음 발령된 게 지난 2017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2017년 6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 홍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지자 그해 9월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당시 조치와 관련해 국무부는 북한에서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인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언론인의 취재 목적과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북한 방문에 대해선 특별 승인 절차를 통해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요, 미국인들의 여행을 법으로 막는 나라가 북한 말고 또 있을까요?
북한이 유일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미국인의 여행 금지 조치를 처음 발령한 건 지난 2017년 9월 1일입니다. 당시 국무부의 결정은 미국과 전쟁 중이거나 군사적 적대 행위가 진행 중인 나라나 지역, 또 미국 여행객들의 건강 혹은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이 되는 나라 등에 대해 국무장관이 여행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을 근거로 했습니다.
예.
현재 미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심각하거나 테러와 내전 등으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나라들에 대해 여행 금지를 의미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들 나라에 대한 여행경보는 권고사항인 반면 마찬가지로 4단계 국가에 포함된 북한은 앞서 명시된 법조항이 적용된 여행금지국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미국인들은 국무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일반적인 여행경보 4단계 국가들을 방문할 수 있지만 북한 방문을 위해선 특별 승인 절차를 거쳐 단수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재 이런 방식으로 미국의 여행금지 조치 대상에 오른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최초 여행금지 조치가 발령될 당시 미국 정부는 1년이라는 시한을 정한 뒤 매년 미국인들에 대한 위험을 재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치가 만료되는 매년 8월 31일 이전에 연방광부의 연장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게 된 겁니다.
오토 원비어 사건으로 인해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발령했는데 사실 미국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은 이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촉구를 하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국무부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17일 미 국무부 관리와의 면담에 참석했던 데니엘 제스퍼 미국 친우봉사의 워싱턴 지부장은 VOA에 최소한 대북 지원단체들이 방해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산가족 성공도 허용하는 등 기본적인 수준의 관여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무부 어떤 반응인가요?
네, 하지만 국무부는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북한 여행 금지 조치에 관한 부유의 질의에 해외에서 미국인들의 안전과 보안 등 우리의 가장 큰 우선순위라며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고 미국인들이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북한에서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어 국무장관이 지난해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이나 경유 제한 조치를 재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여행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특수한 경우에 한해선 여전히 북한 여행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무부 영사국은 북한 방문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한 차례 방문할 수 있는 특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언론인의 취재 목적과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은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미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연장 소식 첫 소식으로 알아봤고요.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한 미국 의원들의 반응이 나왔네요.
네, 먼저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파울 의원은 김정은 정권이 핵 위협을 계속하고 평화 추구를 위한 지속적인 제안을 거부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누구도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텍사스가 지역구인 맥파울 의원은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지적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플루토늄 생산재계는 이 불안정한 독재정권이 비핵화 대화에 선의로 관여할 의향이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맥파울 의원은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동맹국, 특히 한국, 일본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테네시주를 지역구로 둔 상원 외교위 소속의 공화당 빌 해거티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본 대사를 지낸 해거티 의원은 지난달 30일 트위터를 통해 올린 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뒤로 미루고 싶어 한다고 주장하면서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며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의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가 모든 유엔 제재를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공화당의 영김 의원은 IAEA 보고서와 관련해 이를 부유해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협상 상대라는 점이 거듭 증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김 의원은 이번 IAEA 보고서를 계기로 미국이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묻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지하며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더 생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과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상원 의원은 2일 미국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면 북한이 물러날 것이라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샤츠 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토론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의회의 시각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전 대통령들을 흉내내는 것 외에는 완전한 비핵화에 어떻게 돌아갈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거세게 몰아붙이면 북한이 결국 물러날 것이라는 주장에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어 자신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며 강한 압박이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그 같은 목표와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샤츠 의원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해법은 한국과 더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고 최대한 많은 파트너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군사 상황을 달리 평가할 정도로 한국과 강력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샤츠 의원은 동시에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신경전 등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활동을 펼칠 여지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이 통과됐죠?
네, 그렇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16시간 이상에 걸친 심의 끝에 2일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57표, 반대 2표로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수백 건의 개정안이 추가됐고 여기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포함됐습니다.
전년도에도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까?
예년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 조항 성격으로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의회의 입장을 명시한 이 조항은 한국은 계속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미군의 한국 주둔은 북한의 군사적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지와 인도태평양 영내 국가안보 관여를 위해 중요한 지원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군 주둔은 한반도를 안정화하는 힘일 뿐만 아니라 영내 모든 동맹국의 안전보장에 관한 확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 한국, 일본과 같은 영내 동맹국과의 양자 관계를 유지 강화하고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에 대한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법안은 또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네, 파이브 아이즈로 불리는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 다섯 개국의 정보 동맹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국가정보국장이 이들 국가를 이 정보 동맹에 포함시킬 경우에 이점과 한계 등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육해공과 우주, 사이버 정보 등과 관련된 주한미군의 정보 수집 역량과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내년 2월 25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비판했죠.
네, 그렇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6일 덴마크에서 열린 연례 나토 군기통제 군축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회의에서 북한이 국제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와 첨단 미사일 시스템과 관련해 국제 규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깨뜨리고 있으며 위험한 기술을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핵 역량을 현대화하고 있고 러시아의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는 실전발사된 상태라고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밝혔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네, 미국인 10명 중 5명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는 7일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7%가 북한 핵 프로그램이 미국에 직접적으로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극도로 또는 매우 우려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당별로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52%로 34%의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18%포인트 높았고 무당파는 47%가 북핵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16일까지 성인 1,72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네, 네, 독자의 선택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코로나 백신 집중 취재 USA Today의 엘리자베스 위즈 기자를 만나보시죠. 2020년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약해서 위험한 곳에 보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의 대형 재난 발생 지역이나 질병이 창궐하는 곳마다 직접 찾아가 그 실상을 세상에 알려온 여성이 있습니다. 미국 유일의 전국신문 USA Today 소속으로 25년 이상 사건 사고 현장을 누빈 엘리자베스 위즈 기자인데요. 현재는 세계적 관심사인 코로나 백신 개발 현황 취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B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Hi, I'm Elizabeth Weiss. I am a long-time national correspondent with USA Today based in.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위즈입니다. USA Today에서 오랫동안 전국부 기자로 일했습니다. 전국부는 미국 전역뿐 아니라 세계 곳곳이 취재 대상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북부 거점 도시인 샌프란시스코 총국을 맡고 있는데요. 이곳은 기술 기업들과 대형 연구소 등이 밀집한 실리콘밸리 인근이라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은 백신 개발 현황에 취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근무했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된 겁니까?
Oh my goodness. It has been more than 25 years.
어머나 세상에. 지금 세어보니 25년이 훨씬 넘었네요. 언론 경력을 언제 시작했는지 기억도 제대로 안 납니다.
그래도 언제 어떻게 기자가 되신 건지 돌아봐 주시죠.
You know, I came to journalism kind of from the outside. I never studied journalism.
그게 참 사실 저는 언론의 문외한이었어요. 대학에서 언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언론계에 인연이 있는 집안 출신도 아닙니다. 전공이 스웨덴 어문학이에요. 대학 졸업 직후 워싱턴주 최대 도시인 시애틀에서 언론과는 무관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내에서 대학 동문을 만났어요. 둘이서 한창 수다를 떨다가 너 요즘 뭐하고 지내? 물었더니 KOUW에서 수습 직원을 하고 있어라고 하더군요. KOUW는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의 시애틀 지역 계열사거든요. 그게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친구가 방송국에서 일하는 게 어째서 충격이었나요?
But it had just never occurred to me that regular people could be reporters. And I just looked at him and I said, wait a minute, anybody, you can just become a reporter? And he said, yeah.
특별한 사람들만 언론에서 일하는 걸로 알았거든요. 잠깐, 너나 나 같은 보통 사람도 기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친구에게 물었더니, 당연하지, 뭘 그렇게 우스운 질문을 해?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국 인턴이 되면 구체적으로 뭘 하냐고 물어봤어요. 친구 말이 무급으로 일하는 대신에 기자가 되는 법을 차근차근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언론사의 문을 두드리신 겁니까?
So the next week I went down to the NPR affiliate KOW and said, how do I sign up?
네. 다음 주에 곧장 그 방송국으로 찾아갔어요. 보도국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인턴이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서 졸랐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언론에 입문했어요. 처음에 1년 이상 인턴 생활을 하면서 봉급 없이 근무했습니다.
직장인으로 자리 잡았다가 방송국 인턴으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셨나요?
I worked temp jobs at night and I painted houses on the weekend so that I could have the money to survive while I was learning.
야간에 임시직 일자리들을 뛰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주택 페인트 일도 했고요. 그렇게 버틴 겁니다. 그 뒤로도 인턴 생활이 이어지면서 4, 5년 동안 변변한 수입이 없었어요. 그걸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기자가 되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열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견뎌내고 25년 넘는 경력을 이어오신 거네요. 그동안 가장 좋았던 일은 뭡니까?
It's the best moments have been I've just gotten to go so many places and
아, 지금 돌아보니 참 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가네요. 그중에서 가장 좋았던 일은 여러 곳을 여행한 거예요. 직접 사건 현장에 갈 수 없는 독자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게 기자의 임무거든요. 여러 곳에 가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게 제 일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이야기를 듣고 그걸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저는 좋아요.
그럼 가장 나빴던 일은 뭔가요?
The tsunami or the earthquake and then tsunami in Japan. I flew to Tokyo.
2011년 일본 취재를 갔던 일입니다.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큰 피해가 났을 때 현장에 있었어요. 첫 지진이 발생한 지 24시간도 안 된 시점에 비행기를 타고 도착했거든요. 현장의 참혹한 모습, 그리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 압도돼서 정신이 혼미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냉정해야 했어요. 현장 취재를 나온 외신이 극소수였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소식을 세계에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거기서 석 달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가 창궐했을 때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거기서도 비슷하게 압도됐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사명감으로 25년 이상 활동하셨는데 여성이라서 겪은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You know, I have to say, I have not. I probably it's that I've just been very lucky. I
제 경우 성별 때문에 겪은 어려움은 딱히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운이었죠. 왜냐하면 제 상사들은 대부분 여성이었어요. 저보다 10년에서 20년 정도 경력이 많은 여성 언론인들이 항상 저를 잘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 주변에서는 양성평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이고 저는 그 혜택을 받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현재 미국 언론의 보도를 짚어보면 양성평등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Coverage is harder. For example, right now I'm writing almost entirely about COVID-19 vaccine development because I have a background covering infectious disease.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보도 내용은 양성 간의 균형이 잘 안 맞는 상황입니다. 언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인데요. 보건 분야 예를 들어볼게요. 현재 저는 실리콘밸리 주변에서 코로나 백신 개발 현황에 관한 보도에 주력하는 중인데요. 백신의 효능 향상과 부작용 차단 측면에서 볼 때 여성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합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 현황을 깊이 취재하고 계시는데 언제쯤 백신이 일반에 보급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Oh, who knows? Boy, if we knew that, that would be a good thing. So Dr. Peter Marks, who oversees the vaccine approval process at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he just said,
아이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식품의약국에서 백신 정책을 관장하는 피터 막스 박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년 봄이나 여름쯤이 될 거라고 해요. 하지만 그것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최대한 추정 가능한 시점이라고 설명합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지원하거나 협력하는 백신 개발사 네 곳에서 3상 임상 실험을 진행 중인데요. 아직 포괄적으로 확신할 만한 자료가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의료진 등 일부에 한정된 긴급 사용 백신은 먼저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일반 보급 시점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제 언론 자유 얘기를 해보죠.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I would probably put America's press freedom right now at a 9. I mean, we still have a free press, which is vital to a functioning democracy and which has made America such a fabulous and fantastic place.
9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자유 언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 언론은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존립하는 데 필수입니다. 그게 바로 미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이 국민의 적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그렇게 믿고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 말은 단지 정쟁 과정에서 나온 과장된 구호였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가진 자유 언론은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밝게 빛나는 자산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은 뭔가요?
Things can happen if nobody's watching. It's remarkable the things people sometimes try and get away with.
언론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감시입니다. 감시가 없는 곳에서는 일이 제멋대로 굴러가기 마련이에요. 자유 언론을 세우고 키우는 일을 지지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미국 유일 전국신문 USA Today의 엘리자베스 위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B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1920년대 미국 22번째 시간입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에서는 이민을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민 통제 압력이 커지자 미국 의회는 나라마다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수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24년 연방의회와 켈빈 콜리지 대통령은 더욱 강력한 이민법 시행에 동의했습니다.
켈빈 콜리지 대통령 시대에 이민자 수를 제한하는 훨씬 강력한 이민법이 시행됐습니다. 새로운 이민법은 각 나라에 허용된 이민자 수를 해당 국가에 가족을 둔 미국인 수에 따라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서 정착한 미국 시민권자의 출신 국가에서 이민을 더 많이 받는 식으로 이민자 수를 제한했는데요. 이 법이 시행되고 영국과 프랑스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에 많이 입국했죠. 이 시기에 영국과 프랑스에 가족을 둔 미국인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탈리아나 러시아 출신 이민자 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물론 이탈리아와 러시아에 가족이 있는 미국인의 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 이민법은 시행하는 데 어려움은 많았지만 이 특정 국가 출신의 이민자 수를 제한하는 데는 성공적이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의 보수성을 느낄 수 있는 두 번째 신호는 포도주와 위스키, 맥주 같은 술 제조와 판매를 막으려는 국가의 노력입니다. 미국은 금주법을 시행해서 술을 만들거나 파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금주법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는 대부분 시골에 사는 보수적 성향의 미국인이었어요. 금주법 지지자 중에는 술을 악마가 만들어낸 죄악의 산물이라고 믿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미국 여러 도시와 주들은 알코올이 함유된 주류, 즉 술 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1919년 미국 수정헌법 18조가 비준되면서 전국적으로 주류 단속이 시행됐습니다. 이 금주법은 1917년 미 하원의원 앤드류 존 볼스테드가 입안해서 볼스테드 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이 시행되면서 미국 땅에서는 술을 만들거나 팔거나 운송하는 건 물론이고 술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까지 모두 불법이 됐습니다. 미국인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법으로 모든 걸 막았는데요. 하지만 금주법은 시행 초기부터 실패였습니다. 수많은 미국인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싶어 했죠. 금주법 시대가 열렸지만 이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무허가 술집이 넘쳐났고 술을 밀수하고 밀매하는 행위가 성행했습니다. 금주법이 시행되면서 술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지만 이 새로운 법을 집행할 경찰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적은 경찰 인력으로는 술을 몰래 사는 사람을 다 잡아들일 수도 없었고 집에서 직접 술을 만드는 사람을 일일이 다 감시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금주법은 처음부터 아주 끔찍할 만큼 실패한 법이었어요. 금주법이 얼마나 허술하게 시행됐는지 미국인 수천 명이 이 새로운 법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하루빨리 돈 벌 기회를 잡으려고 했던 것도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비싼 값에 팔기 위해 술을 불법으로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술 밀수업자들은 국경 감시에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는 긴 캐나다 국경을 넘거나 카리브해 섬에서 쾌속정을 이용해 술을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법적인 술 밀수와 동시에 도시와 시골에 있는 민간 제조업자들도 술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도시의 상점 주인들은 지역 경찰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고 술을 팔았습니다. 1920년대 중반에 이르러 대다수 미국인에게 금주법은 실패한 법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1919년에 빚은돼 1920년 1월부터 미 전역에서 시행에 들어간 금주법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인 1933년 미국 수정헌법 21조에 의해 폐지됐습니다.
이민법 금주법과 함께 1920년대 미국 사회의 보수성을 알 수 있는 세 번째 신호는 현대과학으로 알게 된 지식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는 일부 미국인들의 노력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지지한 사람들은 대부분 시골에 사는 보수적 성향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도시보다 변화가 적은 시골에 살면서 개신교 교회의 전통적인 사상을 진리로 믿어온 보수적인 미국인들은 기독교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과학적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시골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살던 미국 사람들은 1920년대 미국 사회에 불어닥친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과학은 전통과 종교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적이 됐고 마치 기독교 성경에서 중요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상의 이의를 제기하고 또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 신의 뜻으로 인간과 세상이 창조됐다는 창조론을 믿어온 기독교인들에게 인간이 자연의 선택에 따라서 진화했다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그야말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현대과학에 대해서 미국인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은 1925년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재판에서 큰 대중적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영국 과학자 찰스 다윈은 1859년에 자연의 선택이 진화의 기본이라고 주장하는 종의 기원을 발간하고 1871년에 자연 선택론을 조금 더 보강해서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을 발표했습니다. 이 책들은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유인원이나 다른 동물들에서 진화해 왔다는 다윈의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유럽인들은 19세기 말쯤에는 대부분 다윈의 이론을 받아들였습니다. 학력이 높거나 교육받은 미국인들도 다윈의 진화론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1920년대 미국 시골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19세기에 선보인 찰스 다윈의 책들은 1920년대까지 미국 시골 지역에서는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새로운 과학적 이론이 보수적인 미국 시골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공격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세 번 출마했었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주도했습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 시카고에 거주하는 해나 김 씨와의 지난해 인터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태국 난민 수용소 만나보시죠. 40대 탈북 여성 해나 김 씨는 중국인 남성의 신부로 팔려 5년 가까이 중국 허베이성의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중국인 가족들과 관계가 좋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평생 손익은 바느질로 뭔가를 해보려 남편을 설득도 해봤지만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남편도 너무 좋아했었고 그 가정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 온 가족이 저를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저도 그 가족을 너무 좋아했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었기에 떠날 결심을 했던 해나 씨.
그때부터 친구들을 통해서 한국 가는 선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저 전에 저희 주변에서 살던 사람들도 도망쳐 간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선을 놓다가 한국을 가는 선을 알게 됐었어요. 예, 그래서 마음 먹고 내가 이제는 이 집을 나와야 되겠다 하고 제가
독하게 마음 먹고 짧지 않은 시간 정부 치고 살았던 가족을 떠났습니다. 찾으려 했던 외삼촌은 이미 사망했고 외사촌들은 한국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나 씨는 친구를 통해 제3국을 거쳐 태국으로 가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는 정작 한국이 아닌 미국을 권합니다.
중국을 떠나서 태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은 미국에 가서 살기가 너무 좋대요. 지금 젊어서는 아무데 가서 살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 미국에서 살기 좋다는 거예요. 혜택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북한 사람들이 미국 태국까지 가면은 태국에서 저희들이 미국 갈 수 있다고.
한국에 가려고 나선 길인데 뜬금없이 미국에 가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태국으로 와 보니 가고 싶은 나라를 선택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국까지 왔는데 태국에 오니까 태국 우리 이민국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그 서류를 저희가 작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고 싶은 데를 어디 갈 수 있는가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캐나다를 갈 수 있고 미국을 갈 수 있고 한국을 갈 수 있다고.
취재진은 해나 씨가 북한에서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미국은 아직도 거지가 많은 나라고 아직도 거기는 계래군이 많은 나라고 그리고 우육부 빈익빈이 너무 차이가 많은 나라라는 거 오직 저는 제 이미지가 거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제 친구가 미국에 가게 되면 너무 살기가 좋다고 그 얘기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미국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무섭고 예, 저 이미지는 안 좋았었거든요. 어떻게 거기 가서 우리가 살 수 있지? 어떻게 좋을 수 있지?
오히려 한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은 늘 있었습니다.
아, 한국 드라마는 많이 봐서 한국에 가면은 잘 살 수 있고 정말 우리가 TV에서 보던 그런 이미지하고는 상상하고는 남한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걸 저는 알고 나왔었거든요. 미국에 대한 이미지는 모르고 얘기는 많이 못 들었지만 한국의 드라마는 많이 봤었거든요. 그냥 저는 너무 부러웠었어요. 너무 부러웠었어요. 예, 천국의 계단을 봤었어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천국의 계단인 거. 저는 그 한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저는 항상 좀 저렇게 살아봤으면 사람 대접받고 살아보고 또 저렇게 이쁜 모습하고 살아보고 싶고 또 저렇게 멋있는 거리 가서 살아보고 싶고 정말 북한하고 다른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 욕망 항상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움이 제 마음에 항상 있었어요. 꼭 나도 저렇게 좀 해봤으면 내가 평생 저렇게 누리고 살지는 못해도 그냥 단 한 번이라도 나한테 저런 순간이 왔었으면 그리고 제가 중국에 나올 때 제가 중국에 들어가면 저런 드라마는 기껏 보겠지 중국에도 저렇겠지 중국가도 저렇게 멋있는 데가 많겠지 난 저렇게 가볼 수 있는 데를 다 가볼 수 있겠지 하고 제가 그때 나오게 됐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제가 가느라고 그 태국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그 한국에 간다는 그 진짜 이 그 마음에 그냥 격동이 엄청 지금 부풀어 있었고 가게 되면은 정말 제가 드라마에서 보던 그대로 제가 살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그 그냥 그 마음에 늘 마음이 들떠 있었었거든요. 예.
그랬던 해나 씨가 미국으로 마음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한국으로 간 사촌 오빠의 조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오빠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그때 처음 통화하면서 오빠나 이렇게 한국을 가느라고 태국까지 왔는데 우리가 미국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나 지금 어느 쪽을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오빠가 그러는 거예요. 한국을 와도 너네가 살 수 있고 미국을 가도 살 수 있는데 오빠가 보기에는 미국을 가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이 통하는 한국이라 해도 한국에 와서도 벌어먹어야 되고 거기에서도 돈 벌고 살아야 되지만 자기가 듣기로는 자기도 미국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한국보다 미국이 더 좋다 하더라. 한국에서 미국을 들어오자면 그렇게 힘들대요. 엄청 돈을 많이 들여야 되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태국까지 와서 거기서 바로 미국을 갈 수 있으니까 저보고 그쪽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네가 살다가 좀 거기가 안 맞아서 못 살 것 같으면 다시 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예, 제가 마음을 먹게 됐었어요.
안 그래도 친구의 말로 미국을 두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촌 오빠의 조언을 듣기로 마음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태국 난민수용소에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과 미국 대사관의 심사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듣게 되는 해나 씨. 해나 씨에게 미국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태국의 난민 수용소 생활은 하루하루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희가 들어간 방에 한 300명 있었는데 그 300명이라는 게 지금 제가 제 어깨 너비 제가 이렇게 반듯하게 누우면 제 어깨 너비만큼밖에 자리 없었었거든요. 저희가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이렇게 반듯이 눕지도 못하고 계속 멀어 누워 잤어요. 너무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뾰족히 누워 자는데 그냥 처음에 들어가서는 그 생활이 너무 지겨웠었어요. 그런데 한 저는 늘 빨리 그 안에서 나와야 되겠다 하고 거기 그 감방에 있으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하루빨리 밖에 나가서 내 팔을 좀 펴보고 싶은 거예요. 내 이 팔을 펴고 좀 내 할기를 펴고 좀 자보고 싶은 거. 늘 팔을 껴안고 누워도 이렇게 껴안고 있어야 되고
쪼그리고
예 쪼그리고 돌아 누워도 쪼그리고 팔을 껴안고 있어야 되고 팔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늘 팔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너무 이렇게 엄청 또 태국은 더워서 제 머리 하나에 1m 하나에 선풍기 하나씩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그냥 바글바글하고 그리고 위에서는 그냥 그 안에서는 냄새가 엄청나고 그리고 화장실이자 그냥 세면장이자 그냥 샤워하는데 예 거기서는 그냥 이미 순간에 샤워를 들어가지만 그냥 여러 사람이 같이 그냥 예 막 같이 모욕을 하게 되고 혼자서 언제 자기만의 그냥 자기 시간을 가지고 할 새가 없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곳에서 해나 씨는 1년 3개월이란 시간을 견뎠습니다.
미국 가면은 어떻게 살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 오직 그 생각이었거든요. 미국까지 가보자. 그냥 어떻게 되든 여기서 뭐 얼마 걸리든 여기서 걸리지 않으면 우리는 나는 미국을 평생 못 갈 거니까 미국을 가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버텨야 된다는 오직 그 한 가지였거든요. 그 시간에 정말 정말 너무 힘들어서 운적이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렇지만 이제처럼 내가 정말 여기서 내가 못 버티면 미국은 내가 평생 못 갈 거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해나 씨는 눈물로 보낸 시간도 많았지만 태국의 난민 수용소에서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적지 않은 힘이 됐다고 말합니다.
또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게 태국 감옥소에 있으면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두 자매분이 있었는데 두 자매가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치게 됐고 그리고 소말리아 여자라고 흑인 여자가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태국 난민 수용소를 거친 탈북민들 가운데 일부는 태국에 파견돼 있는 한국 선교단체의 도움으로 정신적인 위로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나 씨는 성경을 가지고 수용소로 들어온 두 명의 탈북민 여성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미국에 가면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말을 들었던 것도 기독교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한 이유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믿어졌고 그것은 열악한 수용소 생활을 버틸 수 있게 해줬다고 해나 김 씨는 말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